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아, 오랜만에 사도행전 밥을 먹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좀 한참 됐지만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베레아에서 갑작스럽게 아마 대피를 해야 되는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이렇게 긴급 대피 형식으로 보내고 그때 동행 함께하고 있던 신라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와서 아덴에서 이제 활동했던 것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고요. 이전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유대인입니다. 이 아굴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아주 좀 정감 있는 표현이죠. 이탈리아.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이탈리아. 예, 로마가 속한 거기죠. 아,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 하고 성경 가르쳐 주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명이 몇 개 나오니까요. 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던 거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큰 요렇게 지명 요거는 로마의 속주다 이렇게 공식 이름은 속주고요. 그래서 이제 속주 하니까 그걸 줄여서 그냥 속자를 빼고 주 해서 주도 주수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 성경에서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마 하면 요만한 어떤 지방을 가르치는 이름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까지요. 이게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바다 이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러한 나라들을 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삼은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나라들이 한 나라가 아니었고 나라마다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라마다 식민지로 편입을 하면서 이름을 속주라고 붙였지요.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지금도 마케도니아 해가지고 나라 이름으로 있습니다. 요 마케도냐 속주에 여기에 바울이 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 건 여기 아시아에 있다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 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여기 넘어갔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던 지역들 여기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볼로니아, 베레아.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꽤 멀죠. 여기에 아테네까지 여기서 이렇게 피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 있었고요. 여기서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아테네는 속주가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섬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속주입니다. 그 아가야 속주의 주도가 주수도가 어디냐면 여기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서는 아가야에서 아가야로, 아가야 안에 있는 아테네, 아덴에서 고린도로 지금 이제 이동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을 한 가운데 오늘 또 본문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본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본섬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부속섬 개념으로 본도를 생각하는데, 본도는 우리말로 근본 본자를 써서 섬도자를 써서 그 본도가 아니고요. 이 본도는 그 당시에 그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본도가, 여기 보면 본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본도가 나옵니다. 이쪽은 본도 왕국이고 이쪽은 본도입니다. 원래가 이 본도가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본도가 하나였는데, 로마가 요만큼만 식민지로, 이쪽만 식민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처음에는 독립되었다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과, 이쪽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와 여기 본도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하나의 속주로, 로마의 속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도 출신인 아굴라, 본도가 나오고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부부고요. 이탈리아로부터 했는데, 이탈리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탈리아는 여기,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오늘의 이탈리아죠. 여기까지 이탈리아고 로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하니까 여기 살던 아굴라가 여기서 어디까지 오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가게 되면 고린도가 여기인데요. 여기까지로 이동을 하고 바울은 여기 이동을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함께 하게 됐다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지도를 안 보여도 드려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내용 미리 하나 오늘 보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큰 지명입니다. 베레아 작은 지명입니다. 제가 노원에 살고 있습니다. 조현삼 목사가 노원에서 왔다 맞습니다. 조현삼 목사가 서울에서 왔다 맞습니다. 조현삼 목사가 한국에서 왔다 맞습니다. 조현삼 목사가 아시아에서 왔다. 조현삼 목사는 지구에서 왔다.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 지명을 얼마나 큰 지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여기 베레아에서 온 것을 다음 주 본문에서는 마게도냐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기억하시고. 네, 자, 지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지도 없으신 분은 3층에 준비해놨으니까요, 가져다가 집에서 옆에 놓으시고 사도행전 할 때 꼭 찍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고린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며 그와 함께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동역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을 했다. 함께 일을 했다. 함께 살았다. 예, 물론 여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도 함께 했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께 했던 걸 봅니다. 그 뒤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조금 더 언급이 됩니다. 그건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여자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 남편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보면 신앙의 경륜이 아마 신앙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유명했거나 조금 더 믿음이 좋았거나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나보다 믿음이 좀 뛰어나다 하는 남자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믿음이 뛰어나서 때로는 아무개 권사님 남편이시군요 이렇게 할 때 기분 안 나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내가 믿음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모범이 돼서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하게 되면 그걸 오히려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나도 이름 있어요. 왜 내가? 아무개 집사 누군가의 이렇게 남편으로만 소개가 됩니까? 하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그거 좀 이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보다 내 아내가 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다. 또 지혜가 좀 뛰어난 것 같다. 실력도 좀 있는 것 같다. 연봉도 나보다 좀 난 것 같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시기 질투하는 남편분 한 분도 없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자기보다 조금 잘난 아내와 사는 남편분들이 괜한 그 아내도 되는 그런 안 겪어도 되는 뭐 그런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 또 그런 걸 또 표현도 하면서 그래서 뭐라 하기도 그래 돈 많이 번다고 그래 네 맘대로 해 뭐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도 남자니까 뛰어난 아내와 살면서도 지혜로운 아내와 산다 해도 연봉이나 보다 많은 아내와 산다 또 신앙에서 참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내와 산다 하면 그것을 즐기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분들 크게 아멘. 예 됐어요. 왜냐하면 9시 때 해보니까 여자 성도님들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부탁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두 그런 분에 여러분분에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무개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아무개의 어머니셔요 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어우 참 아드님이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꼭 이제 콕 집어서 어우 아버지보다 두 배나 낫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비교는 아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혹 그렇게 사려가 조금 보통 수준인 깊은 수준이 아니라 보통 수준인 분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언짢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나보다 두 배나 낫다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손자보다 손자가 그 아들보다 두 배나 나면 이게 3대만 가도 나보다 4배 6배 이렇게 좋아지는 가문이 갈수록 대를 이을 때마다 배나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걸 흔쾌히 아이고 감사하지요 하고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아굴라가 이것 때문에 삐지거나 그런 대목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에 좀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덴에서 조금은 좀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혼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혼자서 사역을 하는 그런 흔치 않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잠깐 넣었다가 고린도로 오면서 다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됐어요. 물론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지 않으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 아멘. 그러면 환경적으로 동역자 실라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고 바울 혼자 급히 피신하는 형식으로 아덴에 내려간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허락이 있든지 하나님의 소극적인 허용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덴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에 지난 마지막 설교할 때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허다한 무리가 그 도시에 모든 사람이 모여 뭐 이렇게 그런 열매 결실들이 있는데 아덴에서는 몇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고. 그런 부분에서 그 결신자들 뭐 그걸 꼭 그걸 기본 삼을 건 아니지만 그 수도 좀 미력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같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건강합니다. 혼자 살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산다는 것은 같이 만나는 사람, 상처하고 또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그것도 부분이지만 그래도 계속 사람들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연세 드신 부모님들 혼자 있지 않도록. 네. 그래서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좀 나오셔서 참여도 하시고, 혼자 집에서 그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탑골 공원을 다녀오시는 것도, 건강에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덴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거나 봉사를 갈 때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로 갔다 오게 되면 애들이 집에 와서 울컥할 때가 언제냐면 틀었는데 더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더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애들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해요. 왜냐하면 열악한 나라에 한 뭐 일주일 열흘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씻는 게, 이 날마다 이렇게 씻을 때 찬물이 아니라 적절한 온도 속에서, 그리고 그냥 어디서 물을 마셔도 괜찮은 이런 상황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틀면 더운 물 나오는데 살았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일상이에요. 겨울에도 집에서는 반팔 입고 살았어요. 여름에도 뭐 더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나가서 40도, 42도 되는 데서 지나다 보니까 집에 에어컨이 있다는 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애들은 그렇게 좀 고생이 되는 대로 좀 보내야 애들이 들으면 서운해하는데 그 좀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 지금 다 사이좋게 잘 지내시죠? 그냥 믿음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시죠? 네,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근데 사이좋게 잘 지내는 우리도 가끔 어떤 때는 사이가 틀어진 경험을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어떤 경우에는 한 일주일쯤 하는 경우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끔 한번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느끼냐 하면, 야, 평소에 사이좋게 지낸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가 그때 그게 느껴져요. 그때 그게 깨달아져요. 하, 이게 내가 잘하려고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족이 사이좋게 지낸 게, 이 아내와 남편과 사이좋게 지낸 게, 자녀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낸 게, 야, 이게 은혜구나. 직장 동료와 이런 좋은 관계로 지낸 게, 야, 이게 이렇게 큰 은혜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늘 반복되고 거듭되다 보면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이 얼마나 좋은지 소중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 로마가 아니라 아테네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이 동역이 얼마나 좋은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며 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그 화평을 도모하며 평화를 유지하며 항상 사이좋은 그 관계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도 이런 경험을 시키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바울은 성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독자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데다가 넣다 꺼내지 않아도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과 같이 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동거 동락하며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삽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함께 살며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러 왔습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하나는 살러 왔고 하나는 일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어떻게 하느냐? 사는 것도 같이 살아야 되고 일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동역이라 그럽니다.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럽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냐 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목사는 목회를 할 때 동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해야 된다. 현지인들과 동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 하게 되면 이것은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로 국한되고 한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러 오신 분 아멘?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하러 오신 분 아멘?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후자에 조금 비중을 둬서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위대한 동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예수님과 동역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자,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동역합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동역자다. 에, 그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또 동역자가 많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동역자를 다섯 명만 적어보세요. 목사님, 전 동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업을 해야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업을 제가 하기 때문에 동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섯 명?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동역자가 누가 동역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기본 단위의 동역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같이 사는 관계가 되고 같이 일을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같이 산다는 것까지는 좀 이게 기본이 좀 되는데 같이 일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게 배우자를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이 하는 일과 관련돼서 좀 궁금하거나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 때로는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 좀 힘을 좀 줄 수가 있겠는데 제 얘기다 보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힘을 좀 못 주겠는데요. 좀 이제 이렇게 뭐 그걸 뭘 알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좀 하면서 때로는 그 좀 무안을 좀 주기도 하고 좀 이제 이렇게 하는 면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저 뒤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 목사님들과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기본이 그게 돼 있으니까 되는데 이 아내에게는 그 부분에서 이 동역자라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목회라는 저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도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에 와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게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또 지켜야 되는 또 직장의 윤리나 그 직장의 비밀 준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우자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내 아내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내 남편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네가 아빠를 도와주고 네가 엄마를 도와줘야 아빠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뭐 그 일을 10년을 했다, 뭐 어떤 일로 10년 세레모니를 한다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아들 동역자, 딸 동역자에게도 아들이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동역해 주어 엄마가 이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일을 하고 예를 들어 뭐 퇴임을 한다 하게 될 때에 퇴임식 때 그 자녀들에게 패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동역 감사패, 뭐 문자적으로 패를 만들겠습니까? 종이에다가 써서 편지 형식으로 쓰더라도 아들이 지난 30년 동안 아빠를 도와주고 또 엄마를 도와줘서 엄마가 이 사역을 30년 동안이나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역자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탄 데서 1,000만 원을 너에게 주노라. 액수 적어요? 3,000만 원을 너에게 주노라. 적어요? 너무 높아요? 그러면 30만 원을 내게 주노라. 돈 액수를 떠나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엄마가 기억하는구나, 아빠가 기억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해준 것이 있거든요. 자, 우리 얘기합시다. 자녀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부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동의하시면 아멘요. 그런데 자녀가 그 역할을 안 하고 그 자녀를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면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녀를 위하여 또 직장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의 수고도 기억을 하고 뭐 액수야 그건 형편껏 하면 되지만 그 자녀들에게 너의 동역을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의 동역자인 건 이건 저기 5살, 10살 될 때부터 자녀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의 동역이 없이는 아빠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동역, 너의 응원이 필요하다.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네가 한번 안아주고 네가 한번 웃어주는 것이 아빠와 큰 동역을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그냥 중간중간 아들 또 올 한 해도 아빠랑 동역해줘서 고마워, 이거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아빠가 요거 조금 하나 샀어 하고 선물 하나를 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나의 동역자라 하는 것을 표현하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조금 넓게요, 부모님도 동역자고요, 가족이 동역자다. 같이 합시다. 가족이 나의 동역자다. 아멘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동역자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게 되면 어느 직장도 나가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하고 두 명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팀장이 있어서 세 명이 할 수도 있고요. 30명, 300명이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회사에 들어가든 작은 회사에 들어가든 아무래도 한 10명 남짓, 20명 남짓의 그 부서나 팀 안에서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하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녀요. 우리 팀장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동역자입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요. 교회 안 다녀도 그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직장에 일하러 간다. 그냥 단순히 고 일하러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직장에 같이 일하러 간다. 아멘. 함께 일하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누가 동역자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 동역자고 팀장님이 여러분 동역자고 과장님이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리에게서, 이게 뭐예요? 직장이에요. 무리, 가정이에요. 또 뭐 이거 동창이에요. 뭐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예, 이 사람들의 모인 모임이에요.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떠나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고,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동역을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들어간다. 직장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그는 3개월일지 3년일진 몰라도 그 직장에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세상에 어느 직장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세상에 직장 가운데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에게서, 회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가정은 불행해지고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을 나는 찾기 원한다. 그래서 직장을 이 회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해서 몇 군데 다니는데 어느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해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요. 뭐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요 사장님들에게 묻습니다. 요 사장님들, 누가 사장님이신가요? 예, 얼른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장님들, 회사 경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장님들, 누가 대답을 해 주셔요? 직원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봐요. 사장님,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직원들 눈치 봐야 돼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원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사장님 하는데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얼마 안가 그 사업장은 어려움에 처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예, 그냥 이 직원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해주러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 들어온 직원도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사장도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너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이렇게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고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혹이라도 여기 오늘 직장에 다니시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나 아무래도 좀 사표 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이 설교 듣게 하신 줄 믿으시고 예. 거기 내고 지금 다른 회사 외국인 회사로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 혹시 외국인 회사 다니는 성도님이 대답해 줘보세요. 공무원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공무원 성도님이 얘기해 줘보세요. 저 교사가 되면 방학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교사인 성도님이 얘기해 줘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몰라요. 내가 혼자 살면 몰라요.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려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역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동역을 깨는 일이니까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나중에 잠언 강의 나올 때 제가 좀 자세히 하겠지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성경은 탐복이 절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 속에 있을 때 온갖 참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리 속에서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자기 맘대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섞어서 둘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온갖 참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온갖 참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뛰쳐나오는 것보다 스스로 갈라지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무리와 함께 하세요. 무리와 무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거예요. 10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한 명 있고요. 봐도 그만 안 봐도 되는 사람 한 두세 명 있고요. 아주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 한 명 혹은 한 두 명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나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양보하며 그 안에서 이해하며 그 안에서 참고 그 안에서 견디고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온갖 참지혜를 얻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동역자를 어떻게 하라 성경이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같이 나누고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건 많이 들었으니까 빼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동역자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인지 얘기했지요? 동역자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내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데 아, 나는 남편을 괴롭혀도 되는구나. 남자는 강하니까. 또 이렇게 적용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아내 성도 여러분,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 성도님, 사장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직원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 부원들, 과원들, 팀원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 남편이 아내를, 부장이 부원을 아, 팀장이 팀원을, 아, 윗사람이 아랫사람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동역자를 즐겁고 유쾌하게 해줘서 함께하는 동역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